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여일 동안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10여 차례 나타나신 그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적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좀 혼쭐을 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복수하듯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실패한 제자들,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데 그 부활의 영광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만남 가운데 한 만남의 대상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일원이 된 여성 제자입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그가 여성 제자들의 대표적인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있어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십자가 가까이 있었다는 것은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몸이 찢겨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와의 물리적인 거리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깊이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은 멀찌감치 그 십자가 처형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참아보지 못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멀찍이 관계없는 사람처럼 구경꾼처럼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비롯하여 그 십자가 처형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지켜보았고 그 고통의 신음소리와 그리고 절규를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시신이 돌무덤에 안치되는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돌문으로 굳게 봉인되어 있었고 군병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찾아올 때 누가 우리를 위해 이 돌문을 열어줄까 염려했다고 했습니다. 분명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실상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죄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쓰레기처럼 불태워지거나 골짜기에 버려져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남의 무덤에 묻히는 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짐으로 부자의 묘실에 묻히는 그 예언이 이루어짐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 마련한 돌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채로 안식일이 곧 다가왔기 때문에 곧바로 돌무덤에 넣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찾아왔을 때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열어놓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시도록 돕기 위해서 천사들이 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천사들이 돌문을 열어놓은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만일 돌문이 굳게 봉인된 상태로 군병들이 여전히 지키는 상태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도 계속해서 유령 취급을 했을 겁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부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더 여전히 깊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서둘러 뛰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그들도 허겁지겁 달려와서 무덤 안을 보았고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은 그 빈 무덤을 보고 떠오른 생각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는가 혹은 다른 곳으로 옮겼는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여러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기에 그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고 흘려버린 말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을 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나 여기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상황 속에서 집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주변을 좀 찾아보긴 했겠죠. 그러나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그 확신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직전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막달라 마리아를 하여금 무덤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의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추정해 봅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는 아침경이 되었을 겁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고 무덤이 비었고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서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알리고 그들이 왔다가 이 시점이 되면 적어도 아침경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다시 돌아갔을까? 생각해 보면 배고파서 아침밥 먹으러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육신의 필요가 더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우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단지 여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의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도 차이가 분명히 있죠. 보면은 자녀가 집에 안 들어오면 아버지는 피곤하면 그냥 잡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들어오기 전까지 잘 수가 없어요.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같은 사랑이라도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이 사랑의 깊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수제자라고 했고 항상 앞장섰지만 정작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그 깊이가 다른 것이죠. 이런 사랑으로 나오는 눈물이지만 한편으로는 오해와 불신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왜 무덤이 비었는가?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믿음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졌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해의 눈물이요 또한 불신의 눈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이 질문은 이 상황에서 마리아의 눈물은 어울리지 않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물이긴 하지만 오해와 불신의 눈물이기 때문이죠.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을 가능성에만 집착한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뒤를 돌아서는데 예수님이 서 계셨으나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묻습니다. 여인아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때 15절에 또다시 이렇게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온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요, 과거의 예수님이요, 추억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예수님의 시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빈무덤이 기쁨의 장소, 영광의 장소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슬픔과 그리고 절망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신앙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그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은 그는 다 믿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에 이 빈무덤의 증거를 그는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분이 고 이어령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미 크리스천이다. 미,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미.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내가 믿겠는데 부활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므로 나는 미 크리스천이다. 과거에 한때 젊었을 때 나는 엔티 크리스천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다. 나는 십자가까지는 믿겠는데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함으로 미크리스천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사랑하는 딸의 죽음 이후 선생님은 부활을 확신했고 그리고 모든 병을 투병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본인의 장례도 다 준비하시고 아프실 그 고통스러울 때 대개 신방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저는 저의 장례까지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죠. 부활을 믿어야 진정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아직 나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으므로 나는 미크리스천이다. 논리적으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느 정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빈무덤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렌스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울었으나 만일 그날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속에 있었다면 그녀와 우리는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이다. 마리아의 이 부족한 믿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상태도 다 그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을 찾아 만나 주신 겁니다. 죄책감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만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의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도마도 개인적으로 만나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말했던 형제 야고보도 만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절망,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주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은 현대인에게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믿기 어려운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믿을 수 있는 책이라는 증거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만들어진 신화라면 그 가까운 사람들이 한결같이 믿기 어려워했다라는 기록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믿기 어려워하는 이들의 모습이 오히려 믿을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 여러 제자들이 다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침밥 먹으러 다 돌아갔어요. 돌아간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틀림없이 돌아갈 것이다. 돌아가기까지 기다리신 거죠. 효율성으로 따지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모였을 때 나타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 이 세상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스케줄을 짜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일시에 나타나셔야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이후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이 시점을 예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더 깊은 사랑에 주님은 더 특별한 만남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과 깊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들과의 만남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대한 깊은 사랑으로 주님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만나주심으로 첫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인의 증거가 법정으로도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던 시대였죠. 만일 이 부활의 기록이 누군가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절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깊은 사랑에 주님은 특별한 만남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름을 부를 때야 비로소 마리아가 깨어나죠.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라보니라는 건 랍비보다 훨씬 더 높이는 존칭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평소에 부르던 익숙한 호칭으로 순간 부른 겁니다. 바로 이때 틀림없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을 겁니다. 공손히 예수님께 인사하며 악수를 청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놀라운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나아갔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를 만지지 말라 단호하게 그러나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마리아를 왜 이렇게 거절하셨을까요? 도마에게는 내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에게는 나를 만지지 마라고 하셨을까요? 마리아는 여성이고 예수님은 남성이기 때문에 지금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에게 매달리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육신의 예수님으로 알고 과거로 되돌아간 예수님으로 여기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 이전에 성육신한 예수로 생각하면 안 된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한 몸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리고 다시 와야 하는 이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의 여정이 남아있다. 이제 나를 과거의 예수로 생각하고 매달리면 안 된다. 마리아야,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로 만나야 한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며 그리고 다시 올 구원 역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마리아의 사랑을 다른 차원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곁에 섬기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변화된 새로운 관계,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부활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관계까지 전하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부여되므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곧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다. 그것을 함께 전하라. 단지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활로 인해 일어난 이 새로운 관계, 이 복음이 너희를 통해서 전해줘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부활은 곧 너희의 부활이기도 하다. 내가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만 그것은 너희의 부활을 위한 일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올라가니 너희도 장차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전하라. 부활의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세워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깊은 사랑의 눈물을, 그러나 오해와 불신의 눈물을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구령의 눈물로,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 일어난 복음을 전하는 눈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관계를, 예수님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눈물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